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비서가 막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규모가 큰 비즈니스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딱 완료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와, 자고 일어났는데 계약이 성사되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뭐 해킹을 당한 것도 아니고 기계가 고장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밤새 그 비서가 여러분 이메일이랑 회사 데이터를 싹 분석해 보니까 지금 이 조건으로 계약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는 완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쵸. 터미네이터 같은 게 서나.
맞아요. 우리가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는 항상 그 통제권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딱 우리가 입력한 만큼만 결과가 출력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제 시스템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스스로 경로를 막 탐색하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이건 어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2026년 7월 2일 현재 청취자 여러분이 이번 심층 분석을 위해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신 방대한 자료들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클셀 분석 보고서나 엔트로픽 릴리스 노트, 그리고 AI 포레사이트 360 뉴스도 있었고, 또 메임 코드의 iOS 27 가이드에 인공지능 신문 보도까지 이 모든 문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동적이었던 도구가 자율적인 노동자로 진화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번 2026년에 가장 중요한 테마이자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에이전틱 AI,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입니다.
이 에이전틱 AI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이해하시려면 그 기존의 챗봇 모델이랑 살짝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챗GPT 초기 모델 같은 거요?
네, 과거에 그런 거대 언어 모델들이 방대한 지식을 막 줄줄 읊어주는 똑똑한 백과사전이었다면 에이전틱 AI는 약간 목적지향적인 시스템이거든요.
목적지향적이다.
네, 그러니까 알아서 계획을 짜고 실행까지 하는 인턴 사원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음 주 출장 준비 좀 해줘. 이렇게 최종 목표만 툭 던져주면
알아서 다 한다.
네, 지가 알아서 항공권 예매 앱 API를 호출하고 날씨 데이터 긁어와서 짐 싸기 목록을 엑셀로 만들고 동료들한테 일정 공유 이메일까지 쫙 발송하는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잘게 쪼개서 순서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와, 진짜 똑똑한 인터넷이요. 그 자율성이 모바일 환경에 어떻게 찰떡같이 통합되는지 보여준 게 바로 지난달 그 WWDC 2026에서 발표된 애플의 iOS 27 업데이트였잖아요.
그 발표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보면서 흥분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시리 AI가 이제 단순히 텍스트를 읽어주거나 날씨 알려주는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던데요.
맞아요. 문맥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네. 메모 앱에 막 대충 적어놓은 파편화된 회의 기록을 지가 읽고 그 맥락을 파악해서 메일 앱을 엽니다. 그러고는 이메일 초안을 쓰고 특정 시간에 예약 발송까지 딱 걸어두더라고요. 이게 앱과 앱 사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데 기승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애플이 그 운영체제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함수 호출, 그러니까 펑션 콜링 권한을 서드 파티 앱들한테 전면적으로 개방했다는 겁니다.
아, 예전에는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조작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전 시리는 앱에 있는 표면적인 버튼 정도만 대신 눌러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앱의 백그라운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들어가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수준의 API 통합을 이뤄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복잡한 과정을 처리하려고 구글의 1.2조 파라미터짜리 거대 모델인 제미나이를 시스템 핵심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애플이랑 구글의 결합이요? 그 최고의 경쟁사 모델을 자기들 핵심 시스템에 넣었다고요?
네, 꽤 파격적인 선택이었죠.
아니, 그러면 당장 내 개인적인 메모나 이메일 내용 연락처 같은 게 구글 서버로 고스란히 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보안 문제가 무조건 생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애플도 바보가 아니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했죠. 그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프라이버시 클라우드 컴퓨팅, 줄여서 PCC라는 독자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아, 그게 기기 내부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온디바이스로 처리하는데 기기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엄청 복잡한 추론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클라우드로 보내긴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 그 PII를 완전히 암호화해서 싹 지운 상태로만 전송하는 거예요.
누구 데이터인지 아예 모르게 만들어서요?
맞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모델은 그냥 익명화된 데이터 쪼가리만 받아서 연산만 딱 수행하고 그 연산이 끝나는 즉시 데이터를 폐기해버립니다. 이걸 무상태, 스테이트리스 처리라고 하거든요.
아,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거군요.
네, 최고 수준의 외부 AI 성능은 빌려 쓰면서도 애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이버시 방어선은 완벽하게 지켜낸 아주 절묘한 기술적 묘수죠.
야, 기술적으로는 진짜 너무 훌륭한데 문제는 항상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 하드웨어 제약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이 좀 뼈아프죠.
메이엠 코드 가이드 자료를 보니까 이 새로운 시리의 AI가 제대로 좀 돌아가려면 최소 8GB 램을 탑재한 아이폰 15 프로 이상이어야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맞춤형 온디바이스 음성 기능까지 쾌적하게 쓰려면 램이 무려 12GB나 들어간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가 필요하다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결국 소프트웨어 혁신을 핑계로 비싼 최신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소비자한테 강제하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이게 AI 모델이 기기 내부에서 직접 돌아가려면 진짜 엄청난 메모리 대역폭이 필수적이에요.
아, 계속 램에 올려두고 써야 하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모델 가중치를 램에 상주시키고 실시간으로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8GB 미만인 기기에서는 아예 모델을 로딩하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건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래서인지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행보도 보면 아주 공격적이더라고요.
완전 전쟁이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개발한 MAI,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AI 라인업을 내놨잖아요. MAI, Thinking One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아예 윈도우즈 OS 자체를 AI 에이전트의 호스트로 만들어버리는 에이전트 365 전략을 내세웠고.
네, 구글도 한술 더 떴잖아요.
맞아요. 구글의 24/7 검색 에이전트. 이건 진짜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뀐 건데 사용자가 묻지 않아도 제미나이 3.5 플래시가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웹을 막 모니터링 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 가격 변동이나 뉴스 같은 걸 계속 추적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 검색창에 타이핑을 치는 행위 자체가 완전 구시대 유물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결과를 물어다주는 시대니까요.
근데요, 빅테크 이야기 나온 김에 엔트로픽 쪽을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출시한 클라우드 소네트 5 릴리스 노트에서 아주 눈에 띄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아, 클라우드 사이언스 말씀이시죠?
네네, 과학자들을 위한 전용 플랫폼이요. 앨런 연구소가 이걸 써서 리뷰 논문을 작성했는데 원래 수천 편의 문헌을 사람이 분석해서 쓰려면 2년 넘게 걸리던 걸 이걸로 수개월 만에 끝냈다는 거예요.
성과가 엄청났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AI가 수천 편의 논문을 읽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환각현상,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를 막 꾸며내는 할루시네이션 오류가 생기지 않나요?
일반적인 책 보시면 무조건 생기죠.
특히 이런 학술 논문에서 그런 오류는 완전 치명적인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잡은 걸까요?
그 오류를 극복한 핵심 메커니즘이 내부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행위자 비평과 액터 크리틱 루프라는 구조예요.
행위자와 비평가요?
네. 클라우드 사이언스 내부를 뜯어보면 단일 AI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서 협업을 하거든요.
아, 자기들끼리요?
네. 한 에이전트는 막 데이터를 종합하고 텍스트를 써내려가는 행위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독립된 다른 에이전트가 그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원본 문헌의 인용구랑 대조해보고 수식을 검증하는 깐깐한 비평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AI가 글을 쓰면 다른 AI가 옆에서 빨간편으로 계속 첨삭을 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교차 검증을 하니까 환각현상을 획기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거고 덕분에 수년짜리 연구를 수개월로 확 압축해버린 거죠.
아니요.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거대한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를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돈 싸움이죠, 사실상.
여기서 논리적인 전환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모델이 무겁고 한 번 돌리는데 비용이 엄청 비싸다면 돈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회사들은 어떻게 경쟁해야 할까요? 자료를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대항마가 하나 떡하니 등장했더라고요.
오픈소스 진영 말씀이시죠?
네, 중국 GPU AI가 MIT 라이센스로 아예 무료로 배포해버린 오픈소스 모델 GLM-5점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 테스트 SWE벤치 프로에서 거대 독점 모델인 GPT-45를 이겨버렸어요.
심지어 API 비용은 무려 7배나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겁니다. 특정 분야에서 오픈소스가 거대 독점 모델을 능가하고 게다가 비용도 거의 공짜 수준이라면 기업들이 미쳤다고 그 비싼 빅테크 AI를 쓸까요? 결국 오픈소스가 시장을 다 집어삼키는 거 아닐까요?
겉보기엔 진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기업 산업 현장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방금 언급하신 그 SWBT 프로테스트 있잖아요.
네, 코딩 능력 테스트요.
네, 그게 AI가 자율적으로 코드를 수정하고 버그를 잡는 능력을 보는 굉장히 가혹한 표준 테스트이긴 해요. 거기서 GLM-5.2나 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만든 펠컨-H1R 같은 오픈소스 모델들이 1등을 한 건 팩트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모델들은 순수 코딩이나 아주 특정한 데이터 분석 같은 좁은 영역, 즉 내로우 도메인에 극도로 최적화된 스페셜리스트들이에요.
아, 코딩만 잘하는 바보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실제 기업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코더 한 명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무 검토도 해야 되고 마케팅 전략도 짜야 되고.
맞습니다. 여러 이기종 데이터베이스도 다 연결해야 하고요. 이런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결국 다양한 스페셜리스트 에이전트들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빅테크의 독점 모델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오케스트레이션 능력이나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환경은 오픈소스가 아직 따라오기 힘들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뇌를 용도에 맞게 섞어 쓴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기업의 핵심 중추, 뇌관 역할은 거대 독점 모델한테 맡기고 손발이 고생하는 단순 반복 코딩 작업은 저렴한 오픈소스 에이전트 수십 개를 그냥 병렬로 돌려버리는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효율과 특화의 경쟁인 거죠.
야, 그거 진짜 똑똑한 전략이네요. 자, 소프트웨어의 두뇌가 이 정도로 정교하게 발전을 했다면 이제 이 두뇌들이 화면 속에만 머물지 않겠죠.
당연히 밖으로 튀어나와야죠. 물리적 실체를 갖게 되는 흐름입니다.
네, 바로 물리적 AI, 피지컬 AI의 세계입니다.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트리 모델 보셨어요? 이거 진짜 미쳤던데요. 시각 데이터 처리부터 물리벽측 시뮬레이션, 그리고 로봇의 행동 생성 알고리즘이 그냥 하나의 모델로 통합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눈 따로, 뇌 따로, 행동 따로 놀았다면 이제 통짜 모델이 된 거죠.
그 CBS 6미니츠 보도 보니까 이 시스템이 탑재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현대차 공장에 실전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대요.
네, 이 물리적 AI가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 로봇들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 Y, Z 좌표로만 윙윙 움직이는 맹목적인 기계였잖아요.
네, 중간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냥 치고 지나가 버리고.
맞아요. 근데 코스모스 3가 탑재된 로봇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싹 인지하고 뭔가 부품이 떨어져 있거나 돌발 상황이 생기면 자기가 알아서 대처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기술은 따로 있어요. 바로 디지털 트윈 상용화입니다.
가상 공간의 복제본을 만드는 그거요?
네, 비싼 로봇을 다짜고짜 실제 공장에 투입했다가 망가지면 수억 원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예 가상 공간의 실제 공장이랑 똑같은 물리적 환경을 구축해놓고 거기서 AI 로봇이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아, 가상현실에서 먼저 연습을 하는 거네요?
네, 강화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동선이랑 행동 방식을 미리 다 깨우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나 파손 위험을 가상 환경에서 제로에 가깝게 다 없애고 나서 실제 로봇에 다운로드 하는 거죠.
와, 그 마법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뒷단에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거대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어마어마하죠.
인공지능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국의 인프라 투자 규모가 문자 그대로 진짜 천문학적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평택, 용인, 호남권을 잇는 클러스터에 무려 2,655조 원을 쏟아붓고요. SK그룹은 1,100조 원을 들여서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랑 반도체 거점을 짓는데요. 근데 15기가와트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전력량인가요?
이를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15기가와트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대형 원자력 발전소 10개에서 15개가 온전히 데이터 센터 하나만을 위해서 풀가동해야 충당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온전 15개가요? 세상에.
네, 거의 거대한 대도시 하나가 펑펑 쓰는 전력이랑 맞먹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 건 단순히 서버 몇 대 더 사서 늘리겠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건 AI 칩 설계부터 초정밀 반도체 생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막대한 전력 인프라, 최종적으로는 물리적 AI 로봇과 자율주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하드웨어 생태계를 그냥 국가 단위로 수직 계열화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와,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그걸 물리적으로 돌릴 땅이랑 전기가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
맞아요. 인프라를 못 가지면 결국 미국 빅테크의 서버팜에 평생 월세 내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니까요. 절박한 국가 대항전 성격인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보면 지능이 엄청 고도화됐고 로봇이라는 육체도 얻었고 그걸 돌릴 막대한 인프라까지 갖췄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죠?
네, 완전 유토피아 같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에이전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걔네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 블랙박스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요.
그리고 해커들은 귀신같이 그 블랙박스의 틈새를 파고들었죠.
맞습니다. 최근에 무려 2,388개 조직이 피해를 입힌 에이전트 재킹 사태 자료를 한번 짚어볼게요. 저 이거 보고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해킹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진짜 교묘하더라고요.
그 해커들이 개발 시스템에 있는 평범한 센트리 에러 로그 속에다가 마크다운 형식으로 악성 코드를 살짝 숨겨놨어요. 마크다운이 그냥 텍스트에 굵기 표시 같은 거 입히는 가벼운 서식 언어잖아요.
네, 사람 눈에는 그냥 로그 파일 구석에 있는 평범한 텍스트 찌꺼기처럼 보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클로드 코드나 커서 같은 자율 코딩 에이전트들이 밤새 버그를 고치려고 이 로그를 막 스캔하다가 마크다운으로 숨겨진 악성 명령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이걸 해킹 공격이 아니라 합법적인 시스템 지시사항으로 착각해버려요.
명령어가 있으니까 충실하게 실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발자는 꿀잠 자고 있는데 내 에이전트가 알아서 악성 코드를 컴파일하고 사내 네트워크에 실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내 비서한테 가짜 지시서가 든 우편물을 슬쩍 보내서 비서가 내 이름으로 사기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이 에이전트 재킹 성공률이 무려 85%였습니다.
85%요?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이제 보안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 해킹은 막 방화벽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는 물리적 침입이었다면 이건 그냥 시스템에 성실한 비서를 교묘하게 속여먹는 기계 대상 사회공학적 해킹인 거죠.
아, 멍청할 정도로 성실한 비서를 노리는군요.
에이전트한테 막강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줬지만 정작 이 에이전트가 내가 읽고 있는 이 명령이 진짜 주인이 내린 게 맞나? 이걸 검증하는 방어 메커니즘이 취약했기 때문에 터진 대참사입니다. AI의 그 엄청난 자율성이 반대로 가장 치명적인 공격 팩터, 즉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발칵 뒤집혀서 난리를 쳤던 거군요. 얼마 전에 아마존 연구진이 엔트로피 거대 모델에서 이거랑 비슷한 취약점을 발견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미국 당국이 국가 사이버 안보 핑계로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클로드 페이블 5와 미토스 5 수출을 전면 통제해버렸죠.
통제 블록의 AI가 적대적인 국가나 뭐 테러리스트, 해커 손에 들어가면 이건 그냥 자동화된 사이버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그 수출 통제는 지금 어떻게 풀린 건가요?
다행히 엔트로픽 측에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델 내부 구조 깊숙한 곳에 새로운 세이프티 클래스파이어, 즉 안전 분류기라는 걸 통합했어요.
검열 시스템 같은 건가요?
네. 에이전트가 외부 코드를 실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 분류기가 요청의 진짜 의도를 한 번 더 빡세게 검열합니다. 이게 도입되고 나서 위험한 사이버 공격 요청을 99% 이상 차단해냈어요. 이 안전망 수치가 입증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풀어준 거죠.
야, 이 사건을 계기로 글로벌 규제 전쟁도 아주 본격화됐더라고요. 미국은 고위험 모델이 출시되기 30일 전에는 무조건 정부의 사전 평가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쾅 박아버렸고 유럽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클라우드 주권이랑 자국 기술 우대 정책을 아주 대놓고 명시한 CADA, 즉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도입해버렸어요.
네, 각국이 자기들 살길 찾느라 장벽을 높게 치고 있죠.
여기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앞서 저희가 칭찬했던 애플의 iOS 27입니다. 그 훌륭하자는 시리 AI가 정작 유럽이랑 중국에서는 출시조차 못하고 막혀 있잖아요.
네, 규제 당국이랑 완전히 정면 충돌했죠.
양측 입장을 보니까 아주 팽팽합니다. 애플 측 주장은 이래요. 유럽연합의 DMA, 즉 디지털 시장법이 상호 운용성을 강제하는데 우리가 서드파티 앱들한테 OS 깊숙한 권한을 다 열어주다 보면 아까 말한 그 철통 같은 프라이버시 아키텍처가 붕괴된다. 이건 사용자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러고 있고요.
반대로 EU 집행위원회 입장은 확고하죠. 애플 너네가 보안을 핑계로 그 폐쇄적인 생태계 독점을 유지하려는 거 다 안다. 상호 운용성 원칙도 지키면서 보안도 지킬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을 너네가 제시해라 이러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 이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맞고 틀리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폐쇄형 보안 논리도 맞고 또 거대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는 걸 맞고 공정한 경쟁을 만들겠다는 규제 당국의 논리도 타당하거든요.
양쪽 다 명분이 확실하네요.
네. 이 기술적이고 법적인 딜레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합의점을 찾느냐. 그게 향후 수십 년간 에이전틱 AI 서비스의 글로벌 표준을 결정 지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테크 기업들의 피 튀기는 기술 전쟁부터 그 천문학적인 인프라 구축, 그리고 에이전트 재킹과 글로벌 규제의 소용돌이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기 높으신 빅테크 회장님들 말고 당장 매일 출근해서 일해야 하는 우리의 비즈니스와 커리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기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현장의 ROI, 즉 투자 대비 수익률로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증명해야죠.
호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최신 통계를 보니까 에이전틱 AI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도입한 기업의 무려 95%가 평균 34%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와, 95%면 도입한 데는 거의 다 돈을 벌었다는 거네요. 네,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덴마크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덴포스 사례인데요. 여기는 고객응대랑 기술 지원 부서에 AI 에이전트를 투입했어요. 그랬더니 기존에 막 42시간씩 걸리던 고객 불만 처리 기간이 문자 그대로 즉시 처리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42시간이 즉시 처리로요? 세상에.
네, 처리 시간을 무려 99%나 단축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면 고객들 만족도는 당연히 하늘을 찌를 테고 그 상담 인력 인건비란 운영비 절감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근데 제가 자료에서 되게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거죠?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기업, SME나 스타트업이 이 AI 혜택을 훨씬 더 극에 빨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이익 증가율이 무려 45%에 달하고 스타트업의 81%가 이걸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어요. 반면에 돈도 많고 사람도 많은 대기업은 도입률이 61%에 그치고 있거든요. 왜 막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굼뜨게 뒤처지는 걸까요?
그게 바로 조직의 민첩성 차이 때문입니다.
민첩성이요?
네. 이 에이전틱 AI는 엑셀이나 워드처럼 그냥 기존 업무를 조금 빠르게 도와주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근본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아,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층층이 쌓인 결제 라인이랑 낡은 메거시 IT 시스템이 얽혀 있잖아요. 이 거대한 변화를 수용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죠. 반면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유연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표가 야 오늘부터 고객응대는 다 에이전트한테 맡겨 하면 즉각적으로 위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는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경쟁력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아직도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들을 가로막는 진짜 장벽은 뭘까요? 역시 비용 문제인가요? 빅테크 AI가 비싸서?
아니요, 놀랍게도 작은 구조건 아주 후순위 장벽입니다.
어, 진짜요?
네, 분석 자료를 보면 기업들의 39%가 디지털 스킬 부족을 꼽았고요. 27%가 불분명한 ROI를 가장 큰 장벽으로 선택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시장에 값싸고 성능쩌는 오픈소스 AI랑 인프라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막상 우리 회사의 어느 부서, 어떤 업무에 이 에이전트를 딱 꼬라 넣어야 매출이 오르는지 그걸 파악하고 기획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아주 명확한 행동 지침이 하나 나오네요. 지금 당장 일자리 잃을까 봐 기술 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굳이 퇴근하고 파이썬 코딩을 처음부터 배울 게 아니라 AI의 그 기술적 역량하고 우리 비즈니스 현장의 가려운 니즈를 딱 연결해주는 사람, 이른바 AI 번역가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AI 번역관은 회사가 겪고 있는 병목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에이던트한테 무엇을 왜 어떤 순서로 해결해야 하는지 아주 뾰족한 프롬프트와 목표를 설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계한테 일을 제대로 시키는 능력이군요.
네, 그리고 아까 환각현상 말씀하셨잖아요. AI가 뱉어낸 결과물이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논리적 비약은 없는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검증하는 역할도 이 사람의 몫이죠.
그렇죠.
기계가 똑똑해지고 자율성을 가질수록 역설적으로 그 기계한테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윤리적, 논리적 울타리를 단단하게 쳐주는 인간의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기계가 알아서 일한다고 해서 인간이 손 놓고 놀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 전체를 조율하는 훨씬 뛰어난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자, 어느덧 오늘의 깊은 논의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우리가 오늘 쫙 살펴본 2026년의 풍경은 진짜 경이로우면서도 동시에 약간 서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냥 검색창에 질문 하나 치고 답변을 얌전히 기다리던 시대를 완전히 지나왔어요.
네, 챗봇의 시대는 끝났죠.
알아서 공장에 시뮬레이션을 수백만 번 돌리고 다른 앱을 열어서 대신 이메일을 보내고 때로는 막다운 코드에 교묘하게 속아서 악성 명령을 막 시행하기도 하는 진짜 살아 움직이는 자율적 노동자들과 동거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주도적으로 수용하고 막 실험해보는 조직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도약을 이룰 거고요. 반대로 과거의 그 선형적인 업무 방식에만 머무르는 조직은 순식간에 도태되겠죠. 결국 선택은 이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쥔 우리들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희가 다룬 자료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도발적인 사고 실험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회사의 훌륭한 AI 번역가가 되어서 진짜 일 잘하는 완벽한 자율 AI 에이전트를 실무에 투입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의 AI 에이전트가 다른 경쟁사 회사의 AI 에이전트랑 온라인 공간에서 쓱 만나서 아주 복잡한 B2B 계약 조건을 조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협상을 하는 거네요.
네. 서로 막 수만 번의 핑퐁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최종 계약에 합의하고 전자서명까지 딱 마쳤어요. 야, 일 잘했다 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확인해 보니까 세상에, 그 계약서 안에 여러분 회사의 치명적인 재무적 손실을 입히는 아주 악랄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헉! 상대방 AI가 너무 교묘하게 조건을 숨겨놨거나 우리 AI가 확률적 계산에서 삐끗한 거군요.
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제대로 계약서를 최종 검토하지 않고 기계한테 맡겨버린 인간 관리자인가요?
아니면 직접 협상을 진행한 그 똑똑한 AI 인턴 사원?
그것도 아니면 그 AI 모델의 뇌를 만들어서 제공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일까요?
와, 이거 진짜 머리 아픈 문제네요. 아직 법적으로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법적,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는 이미 그 곤란한 질문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사정없이 밀어놓고 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심층 반석이 여러분이 곧 맞이하게 될 완벽한 자율성의 시대에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꼭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계속 질문하고 실험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시고 이 강력한 도구들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현장에서 마음껏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의 논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